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분배한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정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과 은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결론 부분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런 구원과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정반대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선포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실제로도 이런 은혜를 다 잘 받아 누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43절부터 45절만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좀 선언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모습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분에서 어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측면에 이제 맞대응을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었죠. 그 특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죠.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가나안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나안만 주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어 첫 번째 세대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가나안만 정탐한 게 아닙니다. 그 위쪽 지역까지 다 정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만 받았지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다 받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대로였는가?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책임 소재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 않아서 난 너는 못 주겠다 이래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주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그걸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1년, 2년, 3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죽도록 속을 바글바글 썩여서 다 심판받아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불순종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정말 참기도 무던히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았으면 야 성막 걷어 치워라. 나는 저 녀석들이랑 도저히 같이 못 지내겠다. 이러고도 그냥 가버리셔도 그만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시고 십자가 고난도 주시고 부활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과연 하나님이 다 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다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특징적으로 두 가지 수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차지하고 또 하나는 거주했다는 거죠. 차지했다는 것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땅을 얻었다는 것이고 거주했다는 것은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성을 쌓고 거주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나왔던 분배의 내용을 보면 13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실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내용, 믿음으로 이것을 다 받았다는 내용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갈렙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땅을 달라 요구를 하죠. 그리고 가서 그것을 정복해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원래 갖고 있던 기랏 아르바라고 했던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꾸고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거주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사사시대, 왕조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록에 잘 부합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믿음으로 잘 받으려고 하면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요셉지파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복하러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막 독촉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게으름 부리고 언제까지 나태하게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 거냐? 얼른 가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을 분배받고 정복해라. 막 하나님이 독촉하시거든요. 재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상은 어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러 나갔느냐? 안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복하러 나아갔어도 조금만 하다가 많은 거예요. 중간까지만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종종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는데 차지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차지했으면 차지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가난 사람들을 내쫓고 다시 못 들어오게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못해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가난 사람들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뒤섞여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정복하는 것 또 분배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모습을 놓고 보면 믿음을 설령 갖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이게 정복전쟁을 끝까지 잘한 게 맞나? 이 땅을 다 정복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는 죄를 다 짓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관련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지금 두 번째 세대는 그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도 하고 땅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두 번째 세대가 첫 번째 세대보다 훌륭합니다. 두 번째 세대가 첫 번째 세대보다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 넘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첫 번째 세대는 약속된 땅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세대와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선 세대에 비해서는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온전한 믿음은 결코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 세대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게을러. 내가 불순종해. 이런 생각보다는 나만큼만 하라고 해. 내가 우리 부모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훨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받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믿음이 없다. 네가 갖고 있는 순종이 온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을까. 그냥 다 튕겨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평가할 때는 조금 더 엄밀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늘 아쉬워하는 점은 그겁니다. 조금 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거주하고 애굽 강가와 유브라데 강가까지 갔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늘 아쉬운 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과 은혜를 받은 이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도 두 가지 중요한 수식어구를 달아두었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또 하나는 대적들, 원수들이 맞서지 못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어떠하냐. 일단 하나님의 맹세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지만 신명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첫 번째 세대를 향해 두 번째 세대를 향해 뭐라고 맹세하시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땅을 차지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 혹은 다른 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징계하고 형벌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준다. 그렇게 맹세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불신앙으로 살면 받았던 복도 빼앗아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이후에 땅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거란 말이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했는가? 우리가 잘 알죠.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돌아가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400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 동안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남쪽에 있던 민족이, 어떤 때는 동쪽에 있던 민족이, 어떤 때는 북쪽에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민족이 번갈아가면서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40년, 어떤 때는 80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서 안식을 빼앗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선포도 보면 현실 속에서는 이스라엘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렸는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못 누렸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결국 안식을 박탈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신약성경인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그래야 이게 안식이 있는 건데 가나안 땅을 아예 정복도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아예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분이 남아있으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온전한 구원과 안식을 받지 못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받고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이후에도 안식을 끝까지 잘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복을 받은 이후에도 세상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안식을 빼앗기고 마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사실 내용은 이렇게 쭉 상세하게 설명하느라 이것저것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힘과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길을 가면 그러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형벌을 당하게 되고 받았던 은혜도 박탈당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다 경험하고 또 알고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예비하셨건 어떤 구원과 은혜를 예비하셨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부족한 믿음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 없이 믿음으로 잘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를 구원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려는 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받은 은혜와 안식을 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여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게 하려고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더욱더 흔들림 없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